여러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공장 문턱을 딱 넘기 직전에 그 최종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한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그건 진짜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는 막중한 자리네요.
그렇죠. 이 마지막 서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수조원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기적의 백신이라고 해도 절대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한 발자국도 공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백신 산업을 떠올려 보면 의뢰 그 연구실에서 현미경 들여다보는 R&D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막쉴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상업용 배양 탱크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얀 가운 입고 막 액체 섞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학적 과정의 맨 끝에는요.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합격 혹은 불합격이라는 판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판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앞서 들어간 수백 수천 시간의 노력은 그냥 값비싼 실험실의 폐기물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쥐고 있는 직무, QC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품질 관리 밸리데이션의 세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2일에 발행된 노영우 컨설턴트의 SK 바이오사이언스 QC 밸리데이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소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백신 산업 전체가 거대한 구조적 재편을 겪고 있거든요.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름조차 생소한 QC 밸리데이션이라는 이 고도의 기술적 직무가 기업의 시가총액, 나아가서 미래 생존까지 좌우하는 숨은 엔진으로 부상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게 이번 심층 분석의 진짜 목표라고 할수 있죠.
좋습니다. 이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의 숲에서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통찰만 딱 뽑아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백신 산업이 굴러가는 큰 판, 매크로 트렌드부터 들여다보죠. 백신은 이제 뭐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서 국가 안보랑 직결된 전력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국가가 멈추니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기준 글로벌 백신 시장이 약 889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팽창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장이 대체 어디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봐야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 mRNA 분야의 폭발력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맞았던 그 백신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2025년에 652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5년에는 2466억 달러까지 뛸 걸로 전망이 됩니다. 연평균 14.23%라는 수치인데 이거는 뭐 전통적인 백신 시장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가파른 속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결정적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빅파마들이 전략을 바꾼 건가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특수가 끝난 이후에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백신 생산을 자체적으로 다 감당하기보다 그 CDMO나 CMO 같은 외부 위탁 생산으로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하네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모든 공장을 직접 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빅파마들이 생산을 외부로 넘긴다는 건 단순히 그 원액을 섞고 병에 담는 물리적인 조립 라인만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리하십니다.
그 약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막대한 리스크도 같이 왜족을 주는 세만입니까?
그 리스크의 핵심이 바로 시험법 이관이라는 겁니다. 약을 위탁해서 만들게 되면요. 그 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품질 검사 방법 역시 위탁 생산자가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세팅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레시피만 받는 게 아니라 책점 기준표까지 같이 받아서 우리가 직접 채점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신의 종류, 즉 모달리티마다 요구되는 분석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통적인 단백 접합 백신하고 요즘 대세인 mRNA 백신의 검사 방식이 아예 다른 언어를 쓰는 수준이더라고요. 전통 백신은 무슨 다당체의 정량이나 분자량 분포 같은 걸 본다고 되어 있는데 mRNA 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RNA 무결성이니 뭐 캐핑 효율이니 LNP 입자 크기니 하는 진짜 낯선 개념들이 막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화학적 구조와 작동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단백접합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다당체가 얼마나 단단하게 또 올바른 비율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반면에 mRNA 백신은요?
mRNA 백신은 아주 불안정한 유전물질인 RNA를 지질 나노 입자, 즉 LNP라는 미세한 기름막으로 감싸놓은 형태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기름막 안에 바이러스의 설계도를 몰래 숨겨놓은 거니까 그 설계도가 찢어지지 않고 온전한지, 그리고 그 기름막 사이즈가 우리 몸의 주사기로 찔러넣기 적당한 크기인지를 꼭 봐야 하는 거군요.
네, 설명이 아주 찰떡 같네요. 그래서 RNA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지 파악하는 무결성 검사나 체내 세포가 이걸 진짜 자신의 RNA로 착각하게 만드는 끝부분의 모자, 그러니까 캐핑이 잘 씌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현미경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분석하려면 기존 장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모세관 전기용동, 그러니까 CE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주 얇은 유리관에 전압을 걸어서 미세한 물질들이 이동하는 속도 차이로 성분을 싹 분리해내는 관식입니다. 또 LNP 입자 크기를 잴 때는 동적광산란이라는 기법을 쓰고요.
동적광산란요? 용어부터가 엄청 묵직한데 이거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해보자면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딱 비춰서 빛이 흩어지는 패턴을 보고 먼지 입자 크기를 유추하는 약간 그런 원리인 건가요?
오, 원리상 아주 유사한 비유입니다. 용액 속에 떠있는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에 레이저를 쏴서 그 빛이 산란되는 패턴의 변화를 통해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역산해내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QC 밸리데이션이라는 역할이 제가 처음에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복잡하네요. 단순히 요리사가 레시피대로 국을 끓인 다음에 간이 맞군 하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오븐의 온도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식재료가 거쳐온 물류 트럭의 온도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완벽했는지를 수학적으로 다 뜯어보는 약간 깐깐한 미슐랭 위생 감사관 같은 건데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김치찌개 같은 단백접합 백신을 끓이다가 내일은 완전 분자 요리 같은 mRNA 백신을 해야 하니까 감사관이 들고 다니는 특정 도구랑 매뉴얼 자체를 매번 새로 발명해내야 하는 거네요, 이거.
맞습니다. 매번 새로운 매뉴얼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요. 글로벌 규제기관에다가 우리가 새로 만든 이 매뉴얼이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증명까지 해야 하는 정말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과거의 낡은 기준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의 품질을 결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빅파마들이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주방 감사 역할을 외부로 아웃소싱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이 거대한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번 보고서의 중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주 독특한 포지셔닝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한국의 다른 메이저 제약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들의 위치가 상당히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한국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세워놓고 프레임을 적용해보면 차이가 확 나던데요.
맞습니다. 2025년에만 매출 2조 원을 바라보는 GC 녹십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들의 아주 강력한 캐시카우는 혈장 분액제제, 즉 혈액제제입니다. 이 분야는 역사가 아주 깊은 만큼 이미 검증된 시험법의 표준화 수준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이미 룰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항체 의약품 중심의 글로벌 톱티어 위탁 생산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합니다. 항체 의약품 역시 단백질의 특정 속성을 측정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분석 시험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죠.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임상 후기 백신 파이프라인도 팽팽하게 돌리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고객사들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CDMO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자체 mRNA 플랫폼까지 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에서 모두 굴리는 기업은 한국에서 사실상 이들이 유일하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경영진 입장에서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너무 산만하고 위험한 전략 아닙니까?
산만하다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 자체 신약 연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동시에 남의 약도 만들어주겠다고 나선다는 건 회사의 리소스가 심각하게 분산되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까다로운 박신 시장에서 이도저도 안 되느니 차라리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이라는 한우물만 깊게 파는 게 효율성이나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아,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효율성만 딱 따진다면 확실히 리스크가 큰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리소스 분산의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그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지만요. 그 험난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조직의 역량과 품질 시스템의 진화 관점에서는 이게 상상 이상의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걸 인력의 경험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체 백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의 후보 물질이 임상일상부터 상업화라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겪는 모든 규제와 시험법의 병화를 10년 가까이 끝까지 파고드는 끈질긴 경험을 의미합니다.
아, 약 하나를 10년 동안 들여다보는 거네요?
네, 이걸 종단적 깊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반면에요, CDMO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전 세계 다양한 고객사들이 끊임없이 들고 오는 완전히 새로운 모달리티의 낯선 시험법들을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세팅하고 검증해내야 합니다. 이건 횡단적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가지 약물을 10년 동안 장인처럼 깎고 다듬는 경험하고 매달 쏟아지는 새로운 의료품들의 특성을 팍팍 파악해서 단기간에 세팅하는 용병의 경험을 조직 안에서 동시에 축적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글로벌 제약업계의 인력풀을 다 통틀어봐도요. 이렇게 종단적 깊이와 횡단적 폭을 양면으로 훈련받은 QS 밸리데이션 전문가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선택한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엄청 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엘리트 인재와 무적의 품질 시스템을 길러내는 거대한 인큐베이터가 된 셈이죠.
야, 이런 엄청난 경험치를 축적하려면 뭐 동네 조그마한 실험실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텐데요. 자체 제품이랑 글로벌 위탁 생산을 쉼없이 돌리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글로벌 사각 편대 전략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네, 글로벌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핵심 거점들입니다. 중심축은 한국 안동에 위치한 LH하우스입니다. 이곳이 상업 생산을 책임지는 심장이죠.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군요.
그리고 2026년 1월에 갓 입주를 완료한 송도의 글로벌 R&D 센터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공정개발 그리고 품질 분석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묶어낸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인수한 독일과 미국의 IDT 바이오로지카 공장이 딱 더해져서 네 개의 거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대한 구조인 거죠.
저는 그쯤에서도 송도센터 하나에만 무려 3,772억 원이 들어갔다는 대목에서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5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전체 매출이 6,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훌쩍 뛰긴 했지만요. 이렇게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결국 1,2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떠안았단 말이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 피를 철철 흘리는 극도의 하이리스크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건물을 번듯하게 올리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인프라의 뼈대부터 혈관까지 모조리 검증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QC 밸리데이션 일감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기계 하나하나 다 검사해야 하니까요?
네. 새로 지은 건물에 들여놓은 수백 대의 분석 장비, 심지어 물이 흐르는 배관 하나하나가 전부 규제기관의 가혹한 검증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이런 막대한 비용과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인프라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확실한 믿는 구석, 즉 강력한 촉매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사노피랑 공동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 GBP410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는지 퍼즐이 확 맞춰지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이 백신이 임상 3상에 성공하면 받게 될 마일스톤이 최대 3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 규모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지금 회사가 겪고 있는 막대한 적자 늪을 단숨에 벗어나게 해줄 초대형 구원투수네요, 정말.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계 지표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면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이 구원투수에게 회사의 명운을 다 걸 수 있는가? MIT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백신이라는 모달리티는 임상 3상에 진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확률이 무려 85.4%에 달합니다. 항암제나 다른 일반적인 신약들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잠깐만요. 그 말은 약효가 없어서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질 리스크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뜻이네요?
백신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약효의 실패 리스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는 완전히 다른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출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입니다. 미국 FDA의 CGMP 같은 최고 수준의 실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팅한 시험법을 완벽하게 밸리데이션하고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데이터 패키지를 딱 만들어야 하거든요. 만약 이 서류 작업이나 장비 검증이 늦어져서 상업화 일정이 3개월, 6개월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백신 시장은 특성상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패를 딱 가르니까 일정이 지연돼서 경쟁사가 먼저 치고 나가버리면 수천억 원의 잠재 수익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리겠군요. 결국 QC 밸리데이션 담당자들이 실험실에서 분석법의 오차 범위를 줄이고 규제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데드라인 안에 완성해내는 그 일정 준수율 자체가 단순히 개인의 업무 평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주가를 방어하는 최전선의 방어막이라는 얘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의 깐깐한 규제기관을 상대로 완벽한 데이터를 제때 증명해내야 하는 이들에게는 특유의 엄격한 마인드셋이 요구됩니다. 수천억 원의 타임라인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요.
야, 이쯤 되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멘탈이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막 수천억 원이 걸린 타임라인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는데 한편에서는 FDA, EMA, WHO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규제기관들이 돋보기를 딱 들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려면 도대체 조직 문화가 어때야 하는 겁니까?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을 직근하는 조직 문화적 특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유의 인재상인 VWB, 즉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두뇌 활용을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독특한 키워드로 재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딴지를 걸자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처음엔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인사팀에서 흔히 만들어내는 뭐 둥글둥글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포장지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전형적인 기업 슬로건처럼 들으셨군요.
네, 약간 뻔하잖아요. 근데 앞서 이야기하신 그 숨막히는 업무 환경을 다 듣고 나니까 이 단어 조합이 소름돋게 적막하고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이 완벽해야 하는 프로페셔널의 영역하고 또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남을 설득해야 하는 따뜻한 영역이 공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현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의 영역을 한번 보죠. 이들은 매일같이 ARCO 플러스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글로벌 규제 룰에 기반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조작의 여지는 없는지를 정말 기계처럼 투명하게 추적하고 보존해야 하죠.
근데 그게 기계처럼 추적만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동 공장에 성능이 기가 막힌 신형 HPLC 분석 장비를 하나 새로 들여왔다고 쳐보죠. 일반 사무실처럼 그냥 기계 전원 코드 꽂고 바로 샘플을 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계 적격성부터 성능 적격성까지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는 데만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요즘 글로벌 규제 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만 보지 않아요. 그 장비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시스템 무결성까지 샅샅이 털어봅니다.
와, 컴퓨터 속성까지요?
네, 누군가 임의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감사 추적 기록, 즉 컴퓨터 시스템 내의 모든 발자취가 완벽하게 조작 불가능한 상태로 남든지 IT 부서와 밤을 새워가며 검증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계를 들여왔으니까 생산팀이랑 일정을 조율해야 되죠. 분석법을 넘겨받아야 하니까 R&D 부서랑 소통해야죠. 또 소프트웨어 검증해야 하니까 IT 부서를 달달 복해야 하고요. 심지어 실험 중에 규제 기준을 벗어나는 일탈이나 오류, 그러니까 OS나 OT라도 발생하면 품질 보증 부서의 까다로운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요.
네,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죠.
최소 5개가 넘는 타부서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 복잡한 검증 과정을 싹 다 이끌어 나가려면 고도의 따뜻한 협상력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가 이 직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장비나 시험에서 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일탈이 딱 발생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빨간불을 끄기 위해서 데이터를 땜질식으로 수정하거나 샘플을 다시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덮고 싶어지죠. 하지만 FDA는요, 최종 결과값 그 자체보다 그 결과가 도출된 과정이 신뢰할 만한가를 훨씬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어휴, 만약에 급하다고 땜질식 처방을 쓱 했다가 나중에 실사에서 걸리기라도 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철저한 근본 원인 분석, 즉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눈앞에 에러 메시지만 탁 끄는 게 아니고요.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시험법의 논리적 오류인지, 아니면 작업자의 환경적 실수인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의 재발 방지책, 즉 KPA를 설계해야 하죠.
아,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군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까지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논리적인 끈기와 부드러운 설득력이 동시에 발휘되어야만 타 부서의 방어 기제를 스르륵 허물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내용을 파헤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하나 전달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약산업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이죠.
네, 어떤 분야든 통용되는 진리니까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나 결과만 수동적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과 시스템의 무결성을 끝까지 의심하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QSE, 밸리데이션의 리스크 기반 사고. 정보의 조작과 왜곡이 너무나 일상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마인드셋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지적 필터라 될 수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절차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방어하려고 하는 진짜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니까요. 어느 분야에서든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가진 인재는 결국 조직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법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글로벌 백신 산업이 어떻게 위탁 생산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격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을 가능하게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게이트키퍼, QC 밸리데이션 직무의 치열한 세계를 들여다봤죠.
수천억 원의 투자가 막 오가고 글로벌 사각편대의 거점들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요. 다층적인 글로벌 규제를 든든한 무기로 삼아서 데이터의 진실 하나만을 집요하게 수호하는 이들의 역할은 그야말로 현대의학이 무너지지 않게 굳건히 받쳐주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여러분의 사고를 한 단계 더 확장해줄 도발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탁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끈질기게 규제와 씨름하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해내는 치열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인간의 분투기였죠.
그런데 만약에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극도로 발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실험실에서 사람이 피펫을 들고 하던 모든 물리적인 검사, 검체 채취, 그리고 그 결과값을 기록하고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 전체를 AI와 자동화 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100% 완벽하게 수행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데이터 무결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인 인간의 실수나 의도적인 조작 자체가 그냥 기술적으로 완전히 원천 차단되는 시대가 오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어떠한 조작도 없는 완벽한 데이터를 뱉어낸다면 그때 오늘 우리가 감탄했던 이 QC 밸리데이션 전문가들의 역할은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아마도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1차원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AI가 스스로 설계하고 판단하는 그 검증 알고리즘이 과연 인류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타당한가를 묻고 감시하는 일종의 과학적 철학자의 영역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와,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기술이 완벽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 기술이 향하는 목적지가 과연 올바른지 검증하는 인간 고유의 통찰력은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백신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던 그 냉철한 서명이 미래에는 AI의 도덕적 나침반을 최종 승인하는 서명으로 그 의미와 무게가 확장될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굳게 닫힌 공장문을 열어주는 단 한 사람의 서명이 가진 육중한 무게감은요. 기술이 아무리 무섭게 발달한다고 해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헤친 이 치열한 산업의 이면과 통찰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 데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던지는 질문이 곧 지식의 엔진입니다. 여러분 계속 파고드세요.